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네팔에서 대규모 지진으로 2,200여 명이 사망한 지 하루 만에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26일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65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6.7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이번 여진으로 인한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25일 규모 7.8의 강진이 카트만두 서북쪽에서 8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해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네팔 당국자는 현재 확인된 사망자가 2,430명이며 부상자 수는 거의 6,0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만 1,1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곳에 많은 역사 유적이 파괴됐습니다. 네팔 동쪽의 에베레스트 산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적어도 17명의 등산객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티베트에서 적어도 17명, 인도에서 적어도 34명이 사망했고 방글라데시와 부탄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1934년 네팔 대지진 이후 최악의 참사입니다. 당시 카트만두 동부를 강타한 규모 8.0 이상의 강진으로 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등이 구호 자금을 약속하는 등 대지진으로 혼란에 빠진 네팔을 돕기 위한 세계 각국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초기 구호 자금으로 100만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의료진과 탐지견, 구조 전문가들로 구성된 버지니아 전문 구조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3톤에 달하는 구호품과 40명으로 구성된 재난 대응팀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독일, 인도 역시 네팔에 재난 전문가를 파견합니다. 한국 정부도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핵 비확산 조약 NPT 평가 회의가 2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26일 북한은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조속한 NPT 복귀를 위해서 NPT 당사국들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NPT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5년마다 뉴욕에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0년 평가회의 이후 지난 5년간의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NPT 체제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26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미국 방문 중에 일본이 미국과 함께 21세기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로는 9년 만에 공식 방문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아베 총리는 28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 29일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특히 아베 총리가 이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와 주변국 침략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 전투기들이 26일 전날 반군이 점령한 서북부 이들리브주의 주요 도시 지스르 알슈구르를 공습했습니다. 무장단체 알카에다와 연계하고 있는 누스라 전선과 연계 세력은 25일 4년 전에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이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정부군이 최소한 4차례 지스르 알슈구르를 폭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멘에서 26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수도 사나의 대통령궁 인근에 있는 후투족 반군의 거점을 공습한 가운데 남부 항구 도시 아덴에서는 지상 공간에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사나 외곽의 군 기지에 있는 무기고와 대통령궁 인근 지역에 연합군이 최소한 5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예멘 공습 작전은 26일을 기해서 두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세계뉴스 부정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이미 2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6자회담 특사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음 달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전승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주한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specifics on what we think about the size or the
먼저 미 국무부 머리 하프 대변인 대행의 정례 브리핑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하프 대행은 중국 전문가들이 이 북한이 2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오랫동안 우려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2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이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 2월 달에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자리에서 나온 중국 전문가들의 북한 핵 보유에 대한 추정치를 전하고 있는데요.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핵무기를 20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그렇게 추산된다라는 얘기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북한이 내년까지 핵무기 수를 지금보다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이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주목을 끄는 것은요. 이 전문가들이 물론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이 전문가들은 외교부 산하, 중국 외교부 산하의 연구기관이죠.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에 네. 소속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회의도 이 연구소에서 열렸고요. 그래서 이 여기 회의에 참석한 중국 측 전문가들은 중국에서는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핵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가 또 정치 외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이 군 관계자들이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북한의 핵무기를 중국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 회의가 있었지만 이렇게 많게 추산한 것은 처음이다.
네,
이렇게 네.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측의 이런 추정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국이나 한국의 추정치에 비해서 참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운 그런 얘기인데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과거에 비해서.
중국의 전문가들이 그 북한이 이미 2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추정치는 그 미국이나 한국의 추정치보다는 좀 많은 겁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그 현재 약 10개에서 16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왔는데요.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 5개 내지 한 10개 정도 그 많은 겁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그 핵탄두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그 핵무기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추정치가 저희가 핵탄두 또는 핵무기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된 탄두냐 아니면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의미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의문이 있고요. 이것은 좀 더 앞으로 좀 더 규명돼야 되는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방금 그 한국과 미국의 추정치보다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이거는 그동안 그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제 대개 추정해 온 거고요. 그 미국이나 한국 정부는 그동안 그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해 왔지만 구체적인 추정치를 밝힌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국의 전문가들이 밝혔다는 이런 그 숫자가 관심을 끄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예,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이런 추정치가 중국 측 전문가들에 의해서 공개가 된 의도 이겁니다. 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이 중국은 잘 아시는 대로 북한과는 가장 가까운 맹방입니다. 네. 비록 중국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이 중국의 전문가들이 그것도 관변의 전문가들이 이런 추정치를 그 공개리에 밝혔다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에는 없었던 일이고요. 더더군다나 그 숫자가 특별히 굉장히 그 다른 나라들의 미국이나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예상해 왔던 추정치보다는 상당히 높다는 것 이것이 그 관심을 끄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그 정치적 의도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현재 그 육자회담을 놓고 그 육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회담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그 육자회담이 조속히 조건 없이 재개돼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측의 전문가들이 이런 북한의 핵 보유 추정치를 이례적으로 그 언급한 것은 이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좀 더 그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 대화를 좀 더 그 촉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보도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앞서 잠깐 녹음으로 들으신 대로 그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보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 국무부는 이거에 대해서 그 추상적인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뭐 추정치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요. 네. 뭐 많다 적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다만 그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오랫동안 우려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고요. 미국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크게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과연 정확하느냐 이런 그 얘기입니다. 그 북한이 그 이미 핵탄두 20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중국이 한 것은 굉장히 눈길을 끄는 얘긴 하지만 이것이 그 다른 추정치보다 월등히 정확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의 그 핵무기 또는 우라늄 농축을 위한 그 어느 정도 했냐 이것을 알려면은 북한이 그 원심불리기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불리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몇 대를 갖고 있고 그 능력이 얼마느냐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과연 중국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그 제기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것은 그 이 같은 정보, 이 같은 중국의 인식을 반영하는 보여주는 그것을 왜 중국이 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대체로 보면 그 중국은 밝히진 않았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중국은 가급적이면 과소평가를 해왔는데 이번에 20기다 또 또 내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이런 추정치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공개한 것은 뭐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미국의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미국의 전문가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것은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과연 실제로 이 중국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그 20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이것이 정확한 것이냐가 역시 초점인데요. 뭐 우리가 그 저희 VOA가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한국 내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그저 추정에 불과할 뿐이다.
네.
그리고 또 추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20개를 현 시점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과대 평가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최 기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그동안에 그 중국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소평가했다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으로서 사실 입장 변화를 그 이유는 어떻게 됐든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역시 이제 우려가 어느 나라든 공이 높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핵무기 수화는 별도로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또 그러니까 이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이런 데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뭐 소형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흔히 뭐 핵무기, 핵탄두, 핵무기를 개발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핵무기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가공 생산을 해서 또는 우라늄 농축을 해서 핵물질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그 핵폭탄을 만들고 또 핵폭탄을 만드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작게 만들어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에 장착하는 이것이 돼야 완전하게 그 핵국가 핵무기 체계를 완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가공하고 물질을 만든 거는 여러 증거가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별 이론은 없고요. 다만 문제 핵심은 과연 북한이 조그만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조그만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었느냐 이런 것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여러 번 VOA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미국과 그 한국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조금 논란이 있긴 한데요. 그 미국은 북한이 이미 그 소형화에 성공하고 그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국 측은 다만 북한이 소형화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긴 하지만 아직 이것이 그 실험을 하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 배치됐거나 그런 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것은 뭐 좀 어디까지나 뭐 추정에 대한 겁니다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소용화는 됐지만 실전 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네, 이 20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북한이 그렇게 많은 수를 갖고 있다면. 지난 몇 년간 뭐 중국 또 그 외 뭐 주변 국가들이 이 만류도 하고 또 우려도 표명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그러면 핵 개발을 해 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가동이 돼서 이 정도 됐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곤 한데 앞으로도 북중 관계가 뭐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건지 계속 그동안에 그러면 핵무기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는지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이 현 시점에서 2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추정은 중국 정부 당국의 추정치는 아닙니다.
네.
중국의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이것이 중국 당국의 견해와 일치한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겁니다.
네.
물론 중국 당국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을 개연성은 없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현재 그 북한과 중국 가장 가까운 그 맹방으로 알려진 북한과 중국 관계가 소원한 거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 중국의 저지를 무릅쓰고 3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있다. 이런 관측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핵무기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의 중요한 정책 목표라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안정에 해가 되는 그런 행동이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북한을 저지하려고 해왔죠.
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이런 상황은 중국에도 상당한 그런 말하자면 우려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계속해서 소원하게 하는 그런 사안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바로 이런 그 핵무기 보유 추정치를 놓고 그동안에 벌어졌던 북중 관계가 계속해서 닫혀지지 않고 여전히 소원한 채로 남을 것인지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또 하나 그 염려스러운 문제가 이제 도미노 현상인데요. 핵 도미노 현상.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을 강행을 하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이 핵기술이라는 것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물론 뭐 무기를 뭐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 경제력 또 그런 기술 이런 걸로 봐서 일단 시도를 하기로 한다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이 여러 나라가 다 핵무기를 갖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정말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핵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은 한 국가가 그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인접국이 그 핵무기를 같이 개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인도와 파키스탄인데요. 그 인도가 그 핵무기를 개발하자 그 옆에 그 라이벌 국가죠. 그 파키스탄도 바로 그 핵무기를 개발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도 그 흥미로운 그 보도 내용 중에 그 이번 보도는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요. 중국이 이렇게 북한의 그 핵무기 추정치를 보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보도했냐면 그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안보 우려 때문에 자체 핵무기 개발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그 기사에 같이 싣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국의 그 보수 여당 일각에서는 그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을 계속 강행을 하고 또 뭐 소형화 다종화 이런 걸 하니까 그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그 일각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또 북한이 또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해서 이것을 그 노동 미사일 같은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한국을 공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막기 위해서 그 사드 즉 미국이 주장하는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한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That it is you know its programs are going to be halted. All of its programs,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its plutonium program. Its missile launches, including satellite launches, its nuclear tests that.
미국 국무부의 시드니 사일러 육자회담 특사가 워싱턴의 민간 단체에서 행한 그 연설 내용 잠깐 들어보셨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비롯해서 인공위성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우라늄과 플루토늄 농축 계획을 멈추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야 핵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긴데. 이것이 이 육자회담 재개에 앞서서 미국이 요구하는 전제 조건입니까?
예, 미국은 전제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일러 그 특사도 이날 연설에서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이라고는 하진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북한 그 육자회담 재개에 앞서서 북한이 취해야 될 조치, 그러니까 핵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이 취해야 될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서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내용은 사일러 특사가 얘기한 대로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그 북한 영변에서 축출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관들의 그 재입국을 허용한다든지 또 우라늄과 프로토늄 농축 이런 활동들을 중단하는 것, 이것을 사실상 6자회담 재개에 앞선 전제조건처럼 이렇게 얘기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이 지금도 미국의 그 전제조건이고 또 요구조건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을 바꾼 것으로는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회담을 하려면 뚜렷한 그 의지가 보여야 된다. 뭐 그런 것이 이제 미국 정부가 그동안에 주장해온 내용이었는데 이번 이 사일러 특사의 얘기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좀 더 강한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미국이 지금까지 밝혀온 그 조건과는 좀 달라진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마찬가지입니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저희가 VOA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는데요. 그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그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해왔고요. 또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성의를 보이면은 육자회담에 나설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히 설명드린 대로 그 구체적인 그 회담, 육자회담 재개를 하려면은 그 핵이나 그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또 우라늄과 플루토늄 농축 중단 이런 것을 하고 또 미사일 발사 중단 또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또는 9.19 공동성명을 재확인해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왔는데요. 그 사일러 특사 이번 발언도 지금까지 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그 일련의 그 성명 또는 입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왜 우라늄 농축 중단 등을 이렇게 강하게 내세우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부분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진 않겠답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비록 그 의지를 실현하는 것은 회담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그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하자면 우라늄 농축 중단이라든지 또 플루토늄 활동이라든지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다고 그러셨는데요. 전제 조건은 여기에 대해서 그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지 회담에 앞서서 북한이 사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활동들을 중단할 것이라는 회담이 진행되면서 이런 네. 의지를 밝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앞서 그 사일러 특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라늄과 플루토늄 농축 계획 등을 멈추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야 한다.
네.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의 이러한 조치들을 회담도 하기 전에 취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의지를 밝히라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사일러 특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종의 병행전략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무엇과 무엇을 병행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일러 특사는 이번에 그 연설하면서요. 미국 정부의 그 대북정책을 대화와 압박이라는 병행전략, 북한식으로 하면 병진전략이 될까요?
네.
대화의 문과 압박이라는 그 투출액,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한 가지로는 하면은 그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적 기회를 탐색하고 조성하는 한편 또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북 억지와 압박을 겸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그러니까 두 가지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 보고 자 대화의 문도 열려 있고 압박의 문도 열려 있으니까 그 압박을 받기 싫으면 대화로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즉 비핵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 번영과 그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해 주지만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계속 무시할 경우 외교적, 경제적으로 더욱 소외되고 무서운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선택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사일러 특사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만 아직까지는 북한이 그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또 대화 제의를 거듭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과 이란이 서방과 이란이 그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일러 특사도 이란과 북한을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데 사일러 특사의 말은 뭐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일러 특사는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한 것은 미국 정부의 융통성을 보여주는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미국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나라들하고도 미국은 협상한다. 그러니까 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정책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 미국이 조금 아까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국제적인 고립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핵 개발 의지를 꺾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북한은 이란의 그 핵 협상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그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고 있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전승절 행사에 갈 것인가 이 문제인데 러시아 당국자는 참석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한 러시아 대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확인을 한 건데요. 그렇지만 정작 북한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그 발표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고요.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 정부가 5월 9일 날 그 실시되는 제2차 대전 전승 기념 행사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한 것은 이미 알려진 바 그대로입니다.
네.
클렘린궁 러시아 대통령실이죠. 클렘린궁이 그동안에 몇 차례 저희 부요회를 통해서 밝힌 그런 내용들을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 이후에 참석할 것이라는 언지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그 언급들을 계속 해왔고요. 또 최근에는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북한 측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이번에 그 주한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티모닌 대사인데요. 이 티모닌 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한 내용은 아마도 올 것이다 이런 언급입니다. 정확하게 아마도 올 것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티모닌 대사가 한 얘기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올 것이라고 한 것은 이 공식적인 최종 발표는 북한 당국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뜻에서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상 확인되고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그 이 티모닌 대사에 앞서서 바로 하루 전에 이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네.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주한 러시아 대사는 또 러시아 기업체들의 개성공단 참여 의사도 밝혔다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알렉산드르 티모신 주한 러시아 대사가 이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서도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고요. 또 그러면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개성공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기업들이 개성공단 참여를 위한 많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 중인 방안 중에는 고려인 출신 기업인들이 제안한 식품 생산업의 진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라는 약칭으로 불리는데요. 이 시스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 대사가 입장을 밝혔다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요?
예, 티모닌 대사가 밝힌 입장은 그동안에 러시아 정부가 그 공개리에 밝혀왔던 그 입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의 그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입장은 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위해가 된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티모닌 대사는 이날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주장을 거듭 되풀이했고요. 마찬가지 중국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 그 주한 미군 사드 배치라든지 이렇게 미국의 한반도 내 한국 내죠 사드 배치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은 줄곧 반대 입장을 그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 상태로 미국이나 한국은 요청을 하지도 않고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러나 한국의 이제 국회 일각에서 또 뭐 전문가들은 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일본 총리의 워싱턴 방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부터 5월 3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데 우선 이 일정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그 아베 총리가 미국에 도착하는 것은 26일, 일요일인 26일이고요.
네.
그 동부 그 보스턴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워싱턴으로 바로 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도 가고요. 보스턴에도 그 둘러보고요. 그리고 그날 워싱턴으로 다시 오게 되죠. 아베 총리의 이번 그 워싱턴 방문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28일 날 화요일이 되죠.
네.
28일 열리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입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그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그 말하자면 미국과 일본의 방위 협력 지침
네.
가이드라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
네.
이 개정 문제가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북한 핵 문제 당연히 논의될 것이고 또 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도 논의될 것이고요. 또 이 경제와 관련한 여러 그 현안들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베 총리는 그 29일이죠. 29일은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연설과 관련해서는 아베 총리가 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할 것인지가 특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점들 때문에 과거 어떤 그 일본의 지도자의 미국 방문보다도 이번 아베 총리의 방문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역시 그 미국과 일본 사이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미일 방위 협력 지침, 이제 소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개정된다는 건지 뭘 얘기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그 아베 총리의 그 미국 방문 중에서는 그 안보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일본이 만일 그 어떤 적국으로부터 그 공격을 받거나 또 주변 국가인 그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과 자위대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가령 작전은 어떻게 하고 정보, 병참, 후방 지원 이런 것은 그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을 정해놓은 문서인데요. 이것이 그 1978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 뒤로 몇 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시겠지만 그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그 위협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중국과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를 둘러싸고 그 일본과 중국 간의 그 영유권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비해서 그 미국과 일본이 그 내용을 좀 개정하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관계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제 관계인데요. 특히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문제. 이것은 이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그동안에 그 관련국 등 간의 견해차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진전이 더뎌왔던 그런 사안입니다.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당한 나라들, 한국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말하자면 그 협정 그 관심을 갖고 참가하는 나라들인데요. 이 핵심 내용은 그 참가국들 사이에 관세를 전면 철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각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관세 철폐로 인해서 그 말하자면 경제에 피해를 보는 나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조건을 놓고 말하자면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는 뭔가를 예외로 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놓고 입장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부 조율이 쉽지 않은데요. 일본 총리 아베 총리는 최근에 그 미국 방문을 앞두고 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양측이 협상을 타결짓는 데 근접해가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일부에서는 이번에 아베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그 이 협정에 서명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도 있는데요. 이번에 주의깊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한국, 중국 또 그 외 여러 나라들이 특별히 이번에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과거사 문제. 과연 아베 총리가 미국에서 특히 이제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아베 총리가 그 과거사 문제, 즉 일본의 과거 그 인접국 한국과 중국 또 동남아 국가를 그 침략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특히 사죄 의사를 확실히 밝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그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도 아베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그 일본 아베 총리가 그 한국과 중국이 원하는 대로의 그 정도 수준의 그 사과나 사죄는 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이번에 그 자카르타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그 부전, 즉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사죄 의사는 그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와 비슷한 그 수준의 그 사과 또는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아베 총리의 과거사 정리에 대해서 그 사죄를 해야 된다 그런 그 여론도 있고요. 언론들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많은 의원들이 아주 연판장까지 지금 돌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 부분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의회 일각에서는 사실 의원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공동 서한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의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그 아베 총리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과거사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시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좀 강도가
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어쨌든 그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규책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과거사 문제보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앞을 보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어떻게 그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 과거사 문제가 조율되고 또 이것이 공개적인 입장 표명으로 나올지 이것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이미 2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중국이 추정하고 있다는 소식과 미국의 6자회담 특사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내용,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 그리고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지금은 그 다양한 인권 활동들, 우리 고향 친구들, 고향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꿈꾸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그 노력하는 그냥 고향 한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청년이죠.
지난 2011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주찬영 씨는 북한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며 인권운동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우리가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고 충격적이고 처음에 막 믿을 수 없었고 했는데
북한 밖 세상 소식에 귀 기울이던 아버지가 먼저 탈북을 하고 어머니와 동생들에 이어서 한국으로 찾아온 올해 나이 24살의 아가씨입니다.
막 커피숍이랑 그런 데서 막 일하고 돈을 받는 그런 월급 받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무슨 품 들여서 내가 노력한 대가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막 받는 거?
얼마 전 영어를 배우러 미국에 갔다가 넓은 대륙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주찬영 씨.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앉아있는 똑똑이보다 돌아다니는 바보가 낫다고. 돌아다니는 똑똑이가 되면 더 좋겠죠? 돌아다니는 똑똑이가 되고 싶어요. 아무튼 신기했어요. 그리고 마음도 되게 많이 넓어진 것 같고 제 머릿속에 모든 구도도 다시 재건축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래의 청년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을 나이. 대학보다는 인생 경험과 한국 사회를 알아가는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었던 주찬영 씨는 커피 가게 종업원으로 취직을 해서 배우며 돈을 버는 보람도 느껴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받았을 때 돈 뭉치가 한 30만 원? 근데 그거 30만 원짜리 만 원짜리로 쫙 30장 딱 받으니까 두둑하더라고요. 아직 그냥 막 날아갈 것 같았죠. 막 돈을.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청진이 고향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주찬양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뛰고 노력하고 배우고 끊임없이 지금도 배우고 있고요. 그 한국 사람들을 하면 일단 빨리빨리 그게 있고
무엇을 하든 한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 그다음에 몽골리안 그릴이라는 데서 그냥 조금 거두는 거 해봤어요. 정말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아찔하기도 했는데 까마득하기도 했는데 재밌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가끔은 막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막 거기 매니저님이 저기 몇 번 테이블 피클 하나 막 이러고 막 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피클이 뭔지 몰라요. 피클이 뭔지 모르니까 냉장고 안에 피클 있어. 다 접시에 담아놓은 거 있어. 막 그래요. 아, 접시에 담아놨거나 딱 열어보면 오이 조림 같은 거예요. 오이 조림처럼 생겼는데 피클이래. 아, 진짜 까다롭다. 왜 피클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냥 막 눈치로 처음에는.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지 않았고 재미있다, 신기하다며 배워갔던 것은 어릴 적부터 찬양 씨를 그렇게 길러온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너희들은 산이 나서면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이 나서면 강을 헤엄쳐야 되고 뭐 비행기 막 추락하는 그런 추락하면 대비해서 풀 뜯어먹고 그래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생존에 대한 그런 강의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주셨었거든요. 당신이 이해 안 됐는데 제가 혼자 보게 남아서 막 탈북 가정이랑 겪으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게.
고향집에 혼자 남아있을 때도, 보위부 감시를 피해 산을 넘었을 때도, 그리고 두만강을 넘어 한국 오는 길을 찾고 있을 때도 언제나 의연하게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님이 침착함과 용기를 갖게 키워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들은 언제나 찬양 씨의 선택을 믿고 기다려주는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많이 앞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색이 되게 많이, 뭐라고 해야지, 저는 되게 고마워, 감사해요. 왜냐면요, 그렇게 막 저한테 무엇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추천도 많이 안 해주시고 그냥 무작정 믿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되게 믿어주셔서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부모님들인데 받는 신뢰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차근차근 무엇인가 더 해나가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그 아빠라고 불러본 분들 준혁 언니 아빠예요. 네, 그러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저도 여기 와서 살 때 제가 진짜 그냥 여기 와서 사는 시간이 느껴져요. 내가 그때 그 시간이 아니면 지금 북한 어느 감옥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살아온 가장 뜻깊은 경험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한 케이블 방송에 오랫도록 출연했던 일입니다.
보시면서 북한을 다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억울한 개구리였고 제가 본 게 단줄 알았을 적도 있었고 했는데 이만감 나가서 앉아서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저한테도 충격인 말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많이 웃기도 했잖아요. 근데 야 진짜 우리가 북에서 갇혀 있었고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그리고 서로 그 다른 이런 환경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북한에 살면서도 알지 못했던 북한 주민의 참담한 생활상도 알게 됐고 서로 다른 이유로 목숨을 걸고 한국까지 찾아온 탈북 여성들을 만나고 의지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더욱 자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 제가 그 활동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들이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일단은 소속돼서 스테블로 일하는 단체 다 모두 다 국제 단체예요. 국제 단체는 인권 단체예요. 국제 인권 단체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링크에서 인터넷 썼고 그리고 지금은 SLI라고 Serving Life International이라는 단체인데 Serving Life라고 하는 단체인데 근데 그 단체들의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주찬양 씨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무엇이라도 꼭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이 국제단체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한국분들이라든가 외국분들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스펙이라고 하죠. 학력들이 아주 그냥 진짜 UN이라든가 국제단체 완전 돈도 많이 받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다녀도 정말 밀리지 않을 그런 분들이 NGO 단체 이런 단체에서 일하면 돈 많이 못 받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우문스럽고 주시했어요. 저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연치 않게 걸려들었고 근데 이분들이 일하시는 모습들이 진짜 머리를 써서 머리 쓰는 것도 물론 조금 관련되겠지만 머리나 이렇게 입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진짜로.
한국에서 다시 학업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 북한 인권 개선 활동가로서의 일은 바로 고향 땅 친구들과 고향집 이웃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현실적이고 더 희망적인 그런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내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요. 탈북자분들은 방방 걷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3만 명 분들 그리고 미국에 정착하신 분들, 유럽에 정착하신 분들, 중국엔 특히 많으시잖아요. 탈북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북한 내부 방방 걷고 계는 가족, 친구, 연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들이 엄청난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온갖 물건이 오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북한 장마당을 통해서 바깥 세상에 올바른 소식을 넣어주는 일. 북한 사람들도 모르는 북한의 실제 모습을 알려주는 일. 그것이 바로 지금 주찬양 씨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게 해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풍선 날아가겠죠. 몰라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만 하시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초코파이 날아가겠죠 북한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하면 북한에 와이파이 초코파이가 아니라 와이파이도 공급할 수 있고 그러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목에다 두른 것은 붉은 넥타이 등에다 짐을 지어서 훈련을 떠나 장하다
붉은 넥타이를 메고 등짐을 지고 훈련을 떠났던 어린 시절의 친구들
목에다 두른 것은 붉은 돈 가방 배낭을 치고서 장사를 떠난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돈 되는 무엇인가를 담은 장사 배낭을 치고 장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을 생각하며 한국의 젊은이들이 쉽게 마시고 즐기는 커피 한 잔 돈을 모아서 무언가 도움되는 일을 해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커피 네 잔이면 북한 주민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달러는 20, 30달러? 그리고 한 가정을 네 명으로 보통 볼 때 그 100달러나 아니면 10만 원이면 한국 돈 10만 원이면 한 가정이 한 달 동안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프리카 우리 자매결연 하는 것처럼 북한에도 자매결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면서 이런 말 해요. 우리가 지금 해야지 통일이 됐을 때 당당에 가서 그 사람들 손목잡고 안 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내 친구들이 죽은 다음에 거기 가서 뭐 쌀 한 가득 싣고 돈 가득 가지고 가서 주면 그분들이 내 자식이 죽을 때 그때 좀 보내주지 그때 뭘 했냐 하면 할 수 있었는데도 못했던 거잖아요. 되게 그때 그러지 말고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지금 하고 있고요.
깊은 산골에 숨어 지내야 했던 북한의 한 소년은 지금 남쪽 서울에서 고향의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진짜 북한의 깊고 깊은 산골에 이름 모를 한 소녀였고 그냥 그 작은 동네 안에서 그냥 철없이 지내던 저였잖아요. 라디오를 몰래 숨지고 듣긴 했지만 근데 그러면서 작게 꼈던 꿈들이 희망들이 그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누군가 숨죽여 듣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다면 지금 꿈이 없으면 꿈을 그리고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그러고 곧 그 자유롭게 라디오를 듣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방송국에 저처럼 앉을 수 있는 그런 꿈들을 자유롭게 꼈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꿈을 위해 정진하다 보면 분명 머지않은 미래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주찬영 씨. 고향의 친구들도 고향집 이웃사람들도 꼭 새로운 세상의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장사배낭을 메고 간다고 해도 희망이나 꿈을 항상 크게 갖고 더 힘내서 열심히 장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허풍이 아니에요. 그냥 알잖아요. 다 알고 계시고 저도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떻게 사는지 바깥 분들이. 그래서 정말 진짜 군번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우리 그 자유로운 그 내 나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조금 잃더라도 장기적인 앞날을 위해서 장기적인 우리 새 세대 장기적인 우리 저희 세대 또 다음 그 세대를 위해서 조금은 포기하고 조금은 잃더라도 힘내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 무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차례로 방송됩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쉰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하다.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